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건?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안녕하세요. 주간홍키 12월 2주차 방송입니다. 저는 글쓰고 진행하는 김홍기입니다. 날로 먹는 12월 방송 주간홍키 어워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화 부문입니다. 선정에 애를 좀 먹었습니다. 올해 유난히 좋은 영화가 많았다라고는 보기 힘드니까요. 어쩌면 2014년은 저 개인이 취향에 맞는 영화들의 성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행복했습니다. 일단 상반기부터 좋은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개봉했었습니다. 일단 코엔 형제와 마틴 스콜세지의 신작이 일단 굉장히 반가웠죠. 인사위드르인의 경우에는 한때 저는 코엔 형제가 원스를 만들면 어떤 느낌을 보여줬을까란 이런 상상을 실제로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치결인 상상을 약 200% 정도 충족시켜준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배우였던 오스카 아이삭이 점의 비평가 옆에 남우주연상을 수상해서 참 기뻤고요. 그리고 스콜세지의 신작인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의 경우에는 어떤 영화의 러닝타임을 물리적으로 활용한 성공적인 사례라고 제 나름대로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3시간 가까이 끝없이 마약과 섹스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관객과 극중 인물들을 동시간대로 몰아서 아주 지치게 만들어버립니다. 참고로 디카프리오는 이번에도 오스카를 놓쳤죠. 아무래도 연기력과는 무관하게 아카데미가 좋아하는 역할, 좋아하는 연기와는 거리가 상당히 멀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에 빛나는 가장 따뜻한 색 블루, 그리고 그랜드 부다페스트 클럽, 아메리카노슬, 노예 12년, 이 네 영화는 사실 제 기대에는 100% 미치지 못한 영화들이었습니다. 가장 따뜻한 색 블루의 경우에는 물론 많은 분들이 영화 좋아하시겠지만 이 영화의 경우 이 3시간 분량의 영화를 우리가 이 영화를 하나로 받아들여야 하는 한 덩어리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어떤 헐거운 플롯과 그리고 느슨한 전개, 좋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격정적인 클로즈업 쇼트들이 돋보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전 최근에 이 영화만큼 어떤 각 쇼트들이 의미하는 바와 상징성을 명확하게 꼭 명확하게 드러낸 경우를 찾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영화는 이런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전 지난해 말 개봉했던 로렌스 애니웨이란 영화에서 젊은 감독인 자비에 돌란의 그 어떤 과도한 연출적인 기교가 영화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을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따뜻한 색 블루는 이 로렌스 애니웨이보다는 썩 훌륭한 영화였죠. 저는 이 가장 따뜻한 색 블루가 이 영화가 현재 일부 평론가들 그리고 어떤 팬들분들에 의해서 논해지고 있는 것처럼 영원 불멸의 작품으로 기억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좋은 영화가 반드시 새로운 형식으로 무장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가라면 어떤 산업에 종속되어서 영화를 찍어내는 감독이 아니라면 그리고 스스로 본인이 그런 감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새로운 형식을 고민해야 하는 사명감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따뜻한 색 블루가 주인공의 성장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 방식과 서사 구조, 내러티브는 솔직히 참신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야기를 제가 다시 부연하자면 이 영화는 어떤 한 덩어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영화입니다. 체감되어지는, 관객이 느껴지는 어떤 정서로 뭉뚱그려서 설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영화죠. 그런데 관객 중에는 로렌스 애니웨이의 자비의 돌란이 보여준 어떤 과도하고 치기어린 연출, 말하자면 어떤 강렬한 하나의 쇼트, 그리고 의식을 찌르고 들어오는 어떤 놀랍고 경이로운 플롯, 그리고 자신의 기억 한 편을 건드리는 어떤 경험을 건드리는 그런 묵직한 대사 한마디, 이런 것들을 즐기는 관객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건 역시 영화라고 부릅니다. 새롭다, 신선하다라는 잣대로 우리가 영화를 판단하는 것을 이런 잣대를 사실은 누구도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가장 따뜻한 색 블루는 사실 100% 제 스타일에 부합하는 문법을 가진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제가 동시에 알고 있습니다. 100% 제 마음에 쏙 드는 영화는 사실 어딘가 분명한 허점을 가지고 있는 영화라는 사실을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영화가 가장 따뜻한 색 블루가 과연 몇몇 평론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완전한 영화였는가 라는 생각 말이죠. 이 영화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였습니다만 동시에 이 영화보다 더 낫다고 느껴졌던 지난 그 영화들을 그 작품들을 제가 머릿속으로 곰곰하게 되짚어보게 만드는 그런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아메리카노술은 더욱 심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체 이 영화를 거의 걸작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평론가 분들에게 그렇다면 당신에게 스콜세지의 좋은 친구들이나 카지노 같은 영화는 대체 어떤 수준에 있는 영화입니까? 라고 묻고 싶어졌습니다. 아메리칸 허슬은 어떤 경쾌한 오락영화와 작가주의에서는 오락가락하게 넘나드는 영화인데 사실 그런 것 치고는 스콜세지의 영화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어떤 다소 유치한 생경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신선해 보이기까지 하는 어떤 해피엔딩이 영화에서 차곡차곡 쌓아올렸던 상징과 테마를 흐트러 놓았습니다. 물론 이 영화에서 배우들의 호연은 돋보였고 그리고 이분들이 빚어내는 희극적 상황들이 분명히 우수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전 차라리 이 영화는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논하는 것이 더 나을 뻔한 영화지 않는가. 말하자면 블랙 코미디로서 이 영화를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이 영화를 더 돋보이게 하는, 오히려 이 영화의 감상을 맛깔나게 하는 그런 분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노예 12년의 경우에는 물론 그다지 흠잡을 구석이 없었던 좋은 영화이긴 했습니다. 극적인 요소를 영리하게 배제한 덕분에 이야기의 개연성도 나쁘지 않았고 대사를 좀 더 잘 썼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주조연들의 연기 역시 합격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롱테이크들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주인공 솔로몬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지막 마차에 타는 장면은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론 사실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가장 따뜻한 색 블루와 비슷하게 저는 이 노예 12년을 보고 나오면서 아, 쇼생크 탈출을 한 번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브래드 피트는 안 나왔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 한 해 제 마음에 가장 마음에 쏙 들었던 한국 영화는 사실 끝까지 간다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조진웅 씨가 처음으로 이선균 씨와 마주하는 씬의 어떤 박력이라고 할까요? 이 씬은 아직도 저의 손끝을 저리게 하는 그런 마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따뜻한 색 블루와 노예 12년에서 보고 싶어 했던 그런 마법 같은 힘을 가진 쇼트였습니다. 영화는 굉장히 너무너무 정직했고요. 그리고 미니멀리즘적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최근 한국 영화에서 바라고 있었던 그런 정직함을 이 영화에서 비로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항공주는 좋은 영화임에는 분명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에서 천우인 씨가 맡은 항공주가 처해 있는 어떠한 상황들을 만드는 방식, 이 천우인을 몰아가는 방식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시네21의 이화정 기자는 이 영화를 피해자가 내몰리는 모순된 상황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의 치부를 예리하게 관통한다라고 평했습니다. 저는 이 평이 좀 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에게 이 영화는 설사 감독에게 그러한 문제의식이 잠재되어 있을지라도 철저하게 개인적 서사의 영화일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에게 항공주란 영화는 다소 과격한 성장 드라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집에서 자행됐던 문제의 그 불편한 장면들은 사실 저에게 조금 과한 연출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초반부 중반부까지 성장 드라마의 훌륭한 디테일들을 굉장히 담백하게 풀어낸 솜씨에 거의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그 불편한 장면들과 마주했던 순간 저는 그것이 과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장면들이 필요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폭력의 주체인 이 남학생들의 연기는 저에게는 마치 옛날 방공 포스터 속에 늑대 탈을 쓴 북한 군인의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말하자면 그 한순간 영화의 질감이 너무나 리얼리즘적이지 않았는데 저는 그 이물감이 이 영화를 더욱더 훌륭한 영화로 만들 수 있었던 길에 놓여진 장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해진 결말을 위해서 일제히 주변인들이 항공주에게서 등을 돌리는 방식 역시 저에게는 세련돼 보이지 않고 성급해 보였습니다. 굉장히 간략하게 살펴본 이 대우문의 영화적 이 논의가 상반기 개봉작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올 상반기에는 겨울왕국과 수상한 그녀, 트랜스포머4를 제외하고는 500만 관객을 넘긴 영화가 없었습니다. 뭐 변호인은 지난해 이맘때 개봉했던 영화였고요.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제가 앞서 언급했던 작품보다는 함량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뭐 비긴 어게인 정도, 그리고 이 영화도 사실 제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지 못했었고, 그리고 그다지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 보이는 바다를 배경으로 한 이 두 편의 한국 영화가 극장가를 너무 피로 이상으로 잠식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하반기 개봉작들은 저의 마음을 그다지 움직이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제가 오늘 선정할 2014 주간 홍키 어워드 영화 부문 최고의 작품은 하반기에 개봉한 영화였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두 가지 부문을 준비했습니다. 올 한해 저의 기대를 가장 무참하게 배신한 영화 한 편과 그리고 제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영화 한 편입니다. 2014 주간 홍키 어워드 영화 부문입니다. 2014 주간 홍키 어워드 영화. 올 한해 저의 기대를 가장 무참하게 배신했던 영화. 한국 영화 해무였습니다. 정말 극악스럽게도 배신했습니다. 2014년에 개봉했던 수많은 한국 영화의 태작들 중에서 가장 화가 나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이것보다는 더 잘 만들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영화를, 그리고 특히 한국 영화를 즐겨보는 관객이라면 이 해무란 영화는 사실 포스터만 봐도 대충 사이즈가 나오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객들은 이 영화의 포스터를 보고 아, 적당히 진지하고 적당히 우울하고 그리고 배우들이 어떤 여련이 굉장히 볼만한 그런 스펙타클한 해양 드라마가 나오겠구나 라는 예상을 하고 영화를 보러 갔을 겁니다. 그리고 일부분 그런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배우들의 여련이 볼만한, 배우들의 연기가 볼만한에 이 포커스를 맞춰보면은 논의가 조금 분명해집니다. 이 해무는 제작 준비 단계에서 사실 만점을 주고 싶을 정도의 캐스팅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나 잘 이루어진 캐스팅이라는 것은 동시에 위험성을 내포합니다. 이 영화의 배우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그동안 소비되었던 이미지 그대로를 굉장히 충실하게 재현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그리고 이 정점에 김윤석 씨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선장 캐릭터를 보면서 사실 화이나 황해를 떠올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감독마저 이 카리스마를 지나치게 신뢰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영화의 형편없는 개연성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믿게 만드는, 그럼에도 믿게 만드는 것이 이 배우분들의 여련과 그리고 이 배우분들 기존의 이미지라는 것은 사실 부인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이 영화의 플롯과 서사를 느슨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이 영화에는 개연성이라 부를 만한 과정이 전혀 없는데요. 감독은 이 과정이 배우들의 연기에 모두 묻어나오리라 예상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야기를 이렇게 편집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저는 김윤석 씨는 뭐 그렇다 치고 이 영화에서 문성근 씨가 도대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전혀 설득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설득이 되는 캐릭터도 개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캐릭터들은 마치 정신병자처럼 보였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그 인물들을 몰고 간 것이 아니라 태생이 그런 인물들로 보였습니다. 아마 그러면 안 됐을 겁니다. 영화는 이것보다 훨씬 길었어야 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박유천과 한혜리의 연기가 유독 돋보이고 논의되는 것은 그들이 비교적 다른 배우들에 비해서 덜 소비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어떤 근원을 알 수 없는 어떤 이 김윤석 씨의 광기보다는 이 두 배우의 멜로 코드가 훨씬 더 알기 쉬웠던 이유도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 두 배우에게 이야기의 중심축을 온전히 몰아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는 어떤 한국형 하드코어 버전 타이타닉이란 타이틀 정도는 얻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요약과 분류, 취합과 정리 이런 행위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행위이긴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행위가 불필요하다 혹은 천박하다라고까지 느껴진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성일 평론가께서는 영화에 별점을 매기는 행위의 가장 좋지 않은 점은 그 영화에 별점을 매기는 순간 대중들이 영화에 대한 판단을 멈춘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요. 저는 이 영화를 12년에 걸친 한 소년의 성장기를 통해서 깨닫는 생의 아름다움이라고 정리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 영화는 정말 무참할 만큼 길었고 지루한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3시간 동안 대체로 스크린에서 눈을 뗄 수 없었고 보는 내내 대체 나는 이 영화가 끝나길 바라고 있긴 한 것인가? 라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도 이 영화의 힘에 대해서 완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능력인 것 같았습니다. 영화가 끝나자마자 평론가들의 글을 찾아보고 은유와 상징에 대해서 탐구해보고 양식과 구조에 대해서 곱씹어보는 그 일련의 행위가 이 영화에는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애초부터 영화라는 것이 그렇게 글과 말로서 설명이 가능한 것이었나라는 생각조차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제대로 말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이런 영화를 만들어 봐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반복해본다면 이 영화에 대해서 보다 잘 말할 수 있게 될까? 하지만 그 생각도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해되지 않는 쇼트, 이해되지 않는 시퀀스 이런 것들은 단 한 개도 없지만 저는 이 영화를 아직도 명쾌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영화라면 제가 그렇게 까대던 한 문장, 두 문장짜리 영화평도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이 영화를 보았던 그 3시간은 올해 제가 사용했던 시간 중에서 가장 유용하면서 행복한 것이었던 겁니다. 시네21의 이용철 평론가의 평을 인용합니다. 그 어떤 상찬도 방해가 될 뿐이다. 그냥 보기를 권한다. 이 영화에 대해서는 이만 말을 줄이겠습니다. 약 보름 넘게 남은 2014년 단 한 편의 영화를 더 보셔야 한다면 그리고 때마침 이 영화를 보지 않으셨다면 이 이용철 평론가의 말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2014 주간 홍키 어워드 올 한 해 최고의 영화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보이후드였습니다. 게시판에 영화에 대한 감상평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글쓰고 진행하는 김홍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